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백악관은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자신의 인터넷 사용 결망 트위터에 이같이 밝히며 새 건강보험법 법안과 세제개혁 그리고 많은 개혁 조치 등으로 바빠서 TV를 볼 시간도 없다고 적었습니다. 이는 최근 불거진 그의 아들과 러시아 당국 간 접촉 의혹과 함께 자신이 추진하는 건강보험 법안 등이 난항을 겪으면서 백악관이 혼란을 겪고 있다는 언론의 우려를 일축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엠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12일 프랑스로 떠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마크롱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시리아 사태와 대테러 문제, 미국과 프랑스의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백악관 고위관리가 밝혔습니다. 프랑스는 지난 2014년부터 미국이 주도하는 시라크와 이라크 내 순위파 이슬람 무장단체 ISIL에 대한 공습작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ISIL의 사실상 수도인 라카에 대한 공습이 올해 강화되면서 이와 관련한 두 정상의 논의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두 정상은 미국의 기후변화 협약 탈퇴에 대한 첨예한 시각차를 드러낸 바 있어 이에 대한 논의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일 정상회담에 이어 14일에는 프랑스 혁명기념일인 바스티 유엔알 행사에 참석할 계획입니다. 간암 말기 진단을 받고 가석방돼 병원에서 치료 중인 중국의 인권운동가인 류샤오비가 호흡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류샤오버 치료를 맡고 있는 랴오닝성 선양 중국의대 부속병원은 12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그가 호흡곤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류샤오버의 호흡기관에 튜브를 삽입할 것을 제안했지만 그의 가족이 이를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병원 측은 올해 61살인 류샤오비가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지고 혈전이 생겨 고통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독일과 미국 등은 중국 당국에 류샤오버의 출국을 허용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 대변인은 류샤오버의 병세가 악화됐다는 소식에 크게 우려한다며 그가 독일에 올 경우 치료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류샤오버 출국 허용 요구를 거부하며 류 씨는 중국 내에서 치료받는 것이 최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중국이 해외 첫 해군 기지를 구축했습니다. 중국 관영신화통신은 중국인민해방군이 12일 출정식을 열고 병력을 실은 군함을 동아프리카 나라 지부티로 출발시켰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의 해외 군사기지는 이번이 처음으로 이 기지는 미군이 운영 중인 군사기지와 멀지 않은 곳에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화통신은 이번 군사기지 구축이 지부티 정부와 우호적인 협상을 통해 결정이 내려졌으며 양국 국민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부티 군사기지가 아프리카 인근 해역의 해적 대치와 평화 유지, 인도 유지 활동 등을 담당하게 되며 기지의 정식 명칭은 보급 기지라고 밝혔습니다. 크리스토퍼 레이 미국 연방수사국 FBI 국장 지명자에 대한 인준 청문회가 12일 워싱턴 의회에서 열렸습니다. 레이 국장 지명자는 이날 상원 법사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FBI가 정치적으로 독립할 뿐만 아니라 법과 원칙 그리고 규정에 따라 공정한 수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의원들은 과거 법무부 관리로 재직했던 레이 지명자에게 백악관과 거리를 두고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다이앤 파인스타인 의원은 FBI 국장은 대통령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 그리고 미국인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FBI 국장은 모든 정치적 간섭을 뿌리칠 수 있는 훌륭한 지도자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동 카타르 단교 사태 중재에 나선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양측의 이견을 좁히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틸러슨 국무장관은 11일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 제다에서 사우디, 이집트, 바레인, 아랍에미레이트 등 4개국 외무장관과 만났습니다. 그러나 틸러슨 국무장관은 아직 카타르 당교 사태 해결과 관련된 아무런 언급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은기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7월 13일 목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 문 열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김현진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올해 상반기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국경 수비를 강화하라는 데다가 그러한 위험을 무릅쓰고 뇌물을 받고 도강을 돕는 군인들도 위험 부담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미 국무부는 중국 정부가 북한에 대해 독특한 지렛대를 갖고 있다며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역할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을 돕는 제3국 기업에 대한 제재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미 국방부는 미 본토에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모의 시험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오늘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24도, 낮 기온 32도입니다. 동해는 맑고 서해는 구름 끼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동해 0.5에서 2m, 서해 0.5에서 1m 사이입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 감소했습니다. 북한 당국의 국경 단속 강화와 생계형 탈북이 줄어든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첫 소식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통일부는 올 들어 6월 말까지 입국한 탈북민이 59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49명보다 21%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에 들어온 탈북민은 지난 2011년 말 북한의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 이후 크게 줄었습니다. 2011년 2,706명에서 2012년 1,502명으로 급감했고 2015년에는 1,275명까지 감소했습니다. 다만 지난해의 경우 1,418명으로 조금 늘어났지만 올 들어 다시 뚜렷한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통일부는 이런 감소세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정권을 물려받은 이후 체제 유지 차원에서 탈북을 차단하려는 통제를 부쩍 강화한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통일부 이덕행 대변인은 12일 정례 기자 설명회에서 탈북민 감소에 여러 요인들이 있지만 북한 내부 요인이 주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한국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이 발간한 북한인권백서 2017은 북한 당국의 단속 강화 사례로 지난 2015년 8월부터 국경경비대 초소를 중심으로 고압전선을 설치한 조치를 꼽았습니다. 또 탈북 행위를 범죄로 규정한 비법 국경출입죄를 사면이 적용되지 않는 죄로 새롭게 분류해 처벌의 강도를 높였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내 탈북민 지원단체 북한정의연대 정베드로 대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국경 통제 강화를 지시하면서 탈북민들이 중국 쪽으로 탈출하는 데들은 이른바 도강 비용이 미화로 만 달러를 넘어설 정도로 높아져 탈북을 기피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만큼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국경 수비를 강화하라는 데다가 그러한 위험을 무릅쓰고 뇌물을 받고 도강을 돕는 군인들도 위험 부담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비용이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지난해 증가세로 돌아섰던 탈북민 수가 올해 다시 큰 폭으로 감소한 데 대해 중국에 체류했던 탈북민들의 상당수가 이미 한국에 들어온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최근에 탈북의 주요한 특징 중 하나가 중국에서 장기 체류하던 탈북자들이 많이 국내로 유입이 됐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중국에 있던 그 대기하고 있던 그 탈북자들이 상당 부분 지금 소화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증가했던 부분이 최근에 좀 감소하는 이유는 중국 내 탈북 대기자 숫자가 감소한 그런 영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조 박사는 김정은 체제 내부의 불안 요인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탈북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최근 북한 군인과 주민들이 휴전선을 통해 또는 배를 타고 잇따라 망명을 감행하고 있는 현상에 대해 이런 추세의 징후일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장마당 경제로 인해서 사실은 이제 극단적인 굶주림이나 이런 데서 기인하는 탈북은 줄어들고 있고요. 따라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향후에는 보다 나은 삶의 질,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정치적인 불안정성, 이런 쪽으로 그 탈북의 추이가 좀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올 상반기 한국에 들어온 탈북민 중 여성이 차지한 비율은 85%에 달했습니다. 탈북민 중 여성의 비율은 2006년 70%를 돌파한 이래 2015년 80%까지 늘어나는 등 지속적으로 높은 비중을 유지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세 나라 군당국은 12일 화상회의를 열고 북한의 지난 4일 화성 14형 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한국 국방부에 따르면 세 나라는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급 미사일 도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명백한 도발임을 강력히 규탄하고 동북아시아 지역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크게 위협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위협에 함께 대응하고 한반도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달성을 위한 공조가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과 전문가들은 북한이 최근 발사한 화성 14형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급이긴 하지만 대기권 재진입 기술은 확보하지 못했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탄두 내 핵 기폭 장치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여부를 확증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지난 4일 발사한 미사일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급 사거리를 가졌지만 대기권 재진입 기술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잠정 결론 나면서 북한의 ICBM 전력화 시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국 국가정보원은 11일 북한이 지난 4일 발사한 화성 14형 ICBM급 탄도미사일이 지난 5월 14일 발사에 성공한 KN-17의 개량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ICBM의 핵심인 미사일 대기권 재진입 기술은 확보하지 못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국정원의 지난 11일 국회 정보위원회 보고 내용에 대한 이완영 의원의 설명입니다.
재진입 성공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고 시험 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점에서 기술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ICBM의 신뢰성과 안정성, 재진입 기술 능력과 정확도를 확보해 미국 본토를 타격하는 등 전력화를 위해선 아직도 2년에서 3년 정도의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국항공대학교 장영근 교수에 따르면 북한은 화성 14형 발사 당시 기술적 난이도를 낮추기 위해 핵탄두 질량을 900kg으로 맞춰 고각 발사했으며 이때의 사거리를 가상 실험한 결과 6,200km로 나타났습니다. 장 교수는 화성 14형에 표준 핵탄두 600kg을 탑재할 경우 알래스카와 하와이를 공격할 순 있지만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준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평양에서 알래스카까지는 6,000km, 하와이까지는 7,600km, 미국 본토인 서부 샌프란시스코까지는 9,000km가량입니다. 장 교수는 또 북한이 표준 핵탄두의 질량을 450kg으로 경량화시키면 사거리는 9,000km까지 늘어나 미국 서해안까지 타격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장 교수는 핵탄두가 가벼울수록 사거리는 늘어나는 만큼 북한이 핵탄두 경량화를 위해 핵실험을 지속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이 지금 소형 경량화를 한다는 거거든요. 핵폭탄을, 핵탄두를. 그걸 소형 경량화를 못하면은 똑같은 엔진을 쓰더라도 사거리가 별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만일에 핵폭탄을 200km 정도로 줄인다. 그러면 11,000km도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자꾸 핵시험하는 거는 탄두를 소형화하는 걸 목표로 해서 계속 줄이는 거거든요, 사실은.
장 교수는 아울러 현재 2단 추진체로 구성된 화성 14형에 3단 추진체를 추가한다면 추진력이 늘어나는 만큼 표준 핵탄두 질량 600kg에서도 미 본토 타격이 가능하다며 북한은 앞으로 화성 14형의 성능을 증진시키는 데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춘근 연구위원은 화성 14형의 대기권 재진입 성공 여부에 대해 북한 당국은 알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재진입에 성공했는지 안 했는지를 모른다고 생각해요. 북한이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이 없는데 재진입할 때는 플라즈마 형태가 발생하기 때문에 텔레메트리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무선 진호를 발사해가지고 그걸 수신을 해서 그 안에 있는 온도, 습도를 갖다가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거 하기가 어렵다고. 그다음에 레이더가 있어서 뭐 그 근처에서 배가 가든지 뭐가 가든지 해서 그 측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설비가 없다고 북한이. 미국이 가지고 있다고. 북한은 자세히 못 본단 말이에요.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동엽 교수도 완성된 ICBM이라면 탄두 안에 핵 기폭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해 폭발을 일으켜야 하는데 북한은 아직까지 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충분히 거리상으로는 이거는 분명히 ICBM, 그러니까 미국 본토에 다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ICBM은 분명하지만 이것의 완성도 실제 이것을 정말 작전 배치해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거냐라는 것으로 보면 평가가 달라질 수 있죠. 이것이 정말 무기를 싣고 핵탄두를 터뜨릴 만한 그런 어떤 완성도를 놓고 보면 아직 완성 단계는 아니지 않겠느냐. 상당 부분 아직도 기술적으로 미비한 점이 있고 그중에 가장 큰 부족한 부분이 대기권 재진입을 통해서 실제 일정 고도에서 탄두가 터지게 하는 이 부분이 아직까지 완성하지 못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김 교수는 북한이 화성 14형의 핵 기폭장치가 정상 작동했는지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기 전까진 미완성 단계에 남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러시아 정부는 지난주 북한이 발사한 화성 14형 탄도미사일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아닌 중거리 미사일이라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미사일 탐지 기술에 결함이 있거나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지적했습니다. 조은정 기자입니다.
북한이 지난 4일 발사한 미사일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아니라는 러시아의 주장은 북한은 물론 미국, 한국, 일본 당국의 판단과도 배치됩니다. 이에 대해 미국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미사일 탐지 레이더에 결함이 있을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영국 국제전략연구소 IIS 미국 사무소의 마크 피츠패트릭 소장은 VOA에 러시아의 레이더 시설이 발사를 놓쳤거나 완전하게 추적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주로켓 전문가인 존 실링 박사는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화성 14형 미사일이 2단으로 구성됐다며 러시아의 조기 경보 레이더 시스템이 미사일의 1단계 구간만을 탐지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링 박사는 첫 단계 구간은 KN-17 액체 연료 미사일로 추정된다며 낮은 고도에서 짧은 구간을 비행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하버드 스미소니언 천체 물리학 센터의 조너선 맥도웰 박사도 러시아 레이더가 화성 14형 미사일의 2단계 구간을 놓쳤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And then the second stage separates, fires and goes up to this almost 3000 km height.
맥도웰 박사는 2단계는 분리돼 고도 3000km까지 올라가는데 만일 러시아가 어떤 이유에서건 2단계를 보지 못하고 1단계만 봤다면 러시아가 발표한 수치 정도까지만 올라갔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 8일 유엔 안보리에 제출한 서한에서 지난 4일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화성 발사를 추적했다며 미사일 비행 시간은 14분이었고 최대 고도는 535km, 비행 거리는 510km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경우 화성 14의 실제 사거리는 2천여 킬로미터로 중거리 미사일에 해당합니다. 반면 미국과 한국, 일본은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발사 후 37분 동안 지구 상공 2,800여 킬로미터까지 상승한 뒤 935km를 비행해 통상 각도로 발사됐을 경우 5,500km 이상을 비행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입니다. 맥도웰 박사는 러시아가 화성 14형 미사일의 2단계를 놓친 이유에 대해서 감지기 성능이 떨어지거나 한국에 위치한 미국의 레이더 탐지기보다 멀리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맥도웰 박사는 지난 몇 년간 러시아의 조기 경보 레이더 능력이 후퇴하고 있다며 장비가 노후화되고 레이더 중 일부는 작동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러시아가 정치적 의도에서 화성 14가 중거리 미사일이라는 주장을 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랜드 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 연구원은 러시아의 주장이 기술적 결함 때문일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정치적 동기가 클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In theory, Russia could be trying to play down the North Korean assertion that it did happen and that therefore Kim Jong-un
러시아가 대륙간 탄도미사일 실험으로 김정은의 목표가 달성됐다는 북한 측 주장에 수위를 낮추려 하는 것일 수 있지만 이는 서투른 행보라는 지적입니다. 마크 피츠패트릭 소장도 러시아는 미국이 미사일 방어 능력을 확대할 이유를 만들고 싶지 않기 때문에 정치적인 동기에서 이번 미사일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아니라는 분석을 할 만하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 국방부는 미 본토에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모의 시험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 미사일 방어국은 11일 알래스카주 코디아 기지에서 실시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요격 시험에서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의 속도로 날아가는 비행체를 명중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미사일은 하와이 북부 태평양에서 발사됐습니다. 미군이 사드를 이용해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요격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중장거리 미사일은 단거리 미사일보다 더 빠르고 명중시키기 어렵습니다. 미사일 방어국은 지금까지 총 14차례 사드 요격 시험에서 모두 성공했다며 이번 시험 성공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방어 능력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샘 그리브스 미사일 방어국장은 성명에서 사드는 계속해서 미국민과 해외 파병군, 동맹국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 문제 해결에 중국의 역할이 크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북한을 돕는 제3국 기업에 대한 제재를 추진할 뜻도 내비쳤습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미 국무부는 중국 정부가 북한에 대해 독특한 지렛대를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China has a unique kind of leverage with North Korea. About 90% or so of the trade that North Korea.
헤더 노어트 미 국무부 대변인은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교역 90%가 중국과 이뤄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노어트 대변인은 미국이 중국의 고위 당국자는 물론 모든 실무진과 논의를 하고 있다면서 미국은 지금까지 중국 정부가 취한 조치들에 대해 감사하지만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의사를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노어트 대변인은 미국 정부가 제3자 제재, 즉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 등에 대한 제재도 계속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e are willing to look at third-party sanctions and look at other nations and sanction them if they are involved in.
미국은 3자 제재를 검토할 의사가 있으며 북한을 돕거나 자금을 충당하는 활동을 하는 나라들을 찾아 제재할 뜻이 있다는 겁니다. 노어트 대변인은 최근 미국 정부가 북한과 거래한 중국과 러시아 기업들을 제재한 것도 이런 움직임의 일환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은 이런 방법을 계속 검토해 북한으로 들어가는 불법 자금, 특히 군사활동에 충당되는 자금을 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노어트 대변인은 유엔 안보리에서 진행 중인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 논의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습니다. 그러나 주변국은 물론 전 세계를 향해 높아지고 있는 북한의 위협에 대해 국제사회가 매우 우려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세 나라 군당국은 10일 화상회의를 열고 북한의 지난 4일 화성 14형 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한국 국방부에 따르면 세 나라는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급 미사일 도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명백한 도발임을 강력히 규탄하고 동북아시아 지역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크게 위협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위협과 함께 대응하고 한반도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달성을 위한 공조가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매주 깊이 있는 보도로 한반도 관련 현안들을 살펴보는 심층 취재 시간입니다. 많은 북한 주민들이 목숨을 걸고 중국으로 탈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중국에서도 항상 공안에 붙잡혀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는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데요. 탈북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현실을 이현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번 저희 마을에 5명 여자들이 다 잡혔어요. 공안에. 저는 애까지 없고 갔거든요. 그때 애 돌도 안 됐을 때니까.
북한에서 고난의 행군이 한창이던 1998년에 두만강을 건너 중국으로 탈출한 박지현 씨는 2000년에 중국 공안에 체포됐습니다. 중국으로 건너온 직후 중국 돈 5천위안, 미화 약 700달러에 헤이룽장성 시골 마을에 조선족 남성에게 팔려간 지 2년 만이었습니다. 박 씨는 다행히 북한으로 송환되지 않고 5천 위안의 벌금을 내는 조건으로 풀려났지만 이 돈을 마련할 길이 없어 시골 마을을 떠나 도시로 도망쳤습니다. 이후 무단장과 하얼빈에서 장사를 하고 북한에 있을 때 교사를 했던 경험을 살려 조선족 아이들에게 과외도 하면서 삶을 꾸려나갔지만 또다시 중국 공안에 체포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밤에는 바람 소리에도 잠이 깨거든요. 언제 한 번 이제 푹 잤다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조금만 소소한 소리에도 일어나고 네. 일어나고 하거든요. 항상 불안했거든요. 특히 밤이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결국 하얼빈에 살던 2004년 어느 날 밤에 남자 10명이 집에 들이닥쳐 박 씨와 아들을 끌고 갔습니다. 박 씨는 유창한 중국어를 구사하며 탈북자가 아니라고 항변했지만 중국 당국자들은 신고를 받았기 때문에 북한으로 돌려보낼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강제 북송을 피할 수 없게 된 박 씨에게 주어진 단 하나의 선택은 아들을 데리고 북한으로 끌려갈 것인가 아니면 혼자 북한으로 끌려갈 것인가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막 심장이 터져나가는 것 같고 온몸에 진짜 피가 진짜 딱 거꾸로 서고 다 진짜 말라버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그 방법밖에 없어가지고 애를 두고 갈 거라고 얘기했거든요.
이렇게 강제 북송된 박 씨는 중국에서 한국행을 모색하거나 기독교를 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는 일만은 피할 수 있었지만 대신 시골의 농장으로 보내져 강제노동과 끔찍한 가혹행위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혹독한 강제노동으로 두 달 만에 다리에 심각한 상처가 생겼지만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 다리에 감각을 잃었고 고열에 시달렸습니다. 이에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한 북한 당국은 서둘러 박 씨를 석방했습니다. 풀려난 뒤 다행히 상태가 호전된 박 씨는 겨우 걸을 수 있게 되자마자 곧바로 탈북 브로커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인신매매를 스스로 자처했습니다.
그래도 중국 땅에 가야 아들을 찾을 수는 있잖아요. 일단은 떠나야 되는 게 우선이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제가 그때 엄마가 아니었다면 아마 지금은 제가 없을 것 같아요.
다시 중국으로 나온 박 씨는 중국 공안에 체포돼 복송될 위기에 있던 탈북 브로커에게 도움을 주었고 그러자 이 브로커는 박 씨를 인신매매하지 않고 아들을 찾아갈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이렇게 아들을 다시 만난 박 씨는 더 이상 중국에 살며 체포와 강제 북송의 두려움에 떨면서 살 수는 없겠다고 판단해 베이징으로 갔습니다. 결국 우여곡절 끝에 유엔 난민기구의 도움을 받아 2008년에 난민 자격을 얻어 아들과 함께 영국에 정착했습니다. 지난 2006년 북한을 탈출해 중국에 살고 있던 탈북자 김정아 씨도 3년 만에 한국행을 택한 이후로 강제 북송의 공포를 꼽았습니다. 중국에 간 지 두 달 만에 공안에 체포된 김 씨는 극적으로 풀려날 수 있었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 공안의 감시에 시달렸습니다.
거짓말 안 하거나 밤에 통장 못 썼어요. 그 트라우마를 견디기 위해서 내 혼자서 무딘 애를 썼는데 그게 안 돼서 끝내 내가 그래서 한국으로 들어간 거예요. 북송낸다는 그 위험, 그 공포심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더라고.
김 씨는 중국에서 10년 넘게 잘 살던 탈북자들도 단 한 번 북송 위험을 겪게 되면 그 공포를 절대 잊지 못하고 서둘러 한국행을 택한다고 말했습니다. 탈북자 구출활동을 하고 있는 한국 갈렙선교회 김성은 목사는 중국 내 탈북자들이 죽지도 살지도 못하는 이중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날마다 가슴을 졸이고 사는 거죠. 어쨌든지 혼자가 아니고 아이를 또 하나 둘 있는 사람들은 더더욱이나 잡힌다는 건 아이하고 이제 헤어져야 된다는 거잖아요.
김 목사는 최근에는 중국 당국이 탈북자들뿐 아니라 선교사와 브로커들에 대한 단속도 강화해 탈북자 구출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는 최근 중국에 38명 이상의 탈북자들이 구금되어 있다며 이들이 북한으로 송환될 임박한 위험에 처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 필 로버트슨 아시아 부국장은 중국 당국에 이들을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We are demanding that the government in China give assurances that they will allow these people.
중국 정부가 구금된 탈북자들을 석방해서 원하는 나라로 갈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중국은 1982년에 유엔 난민지휘협약과 난민의정서에 가입했지만 탈북 난민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탈북자들을 경제적 유민으로 간주해 북한으로 강제로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는 최종 보고서에서 강제 북송된 탈북자들이 조직적인 학대와 고문을 당하고 장기적이고 자의적인 구금을 당하며 특히 한국 국적인사나 기독교인과 접촉한 것이 발각되면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되고 경우에 따라 즉결 처형되기도 한다고 밝혔습니다. COI는 탈북자들이 학대를 피해 탈출한 난민이나 현장 난민으로 인정받아야 한다며 탈북자들을 강제 북송하는 중국은 국제난민법과 인권법에 명시되어 있는 강제 송환 금지의 원칙을 준수할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의 민간단체인 행복한 통일로의 도희윤 대표는 중국 정부가 한때 변화의 기미를 보이기도 했지만 최근 다시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상당 기간 동안의 강제 북송 문제라든지 또 탈북인들의 체포, 구금 이런 것들이 소식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중국 당국의 변화의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기대를 했는데 요즘 들어와서 이제 그 기대가 전부 이제 물거품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워싱턴의 민간 단체인 북한 자유연합의 소전 숄티 대표는 국제사회가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The international community needs to pressure China to abide by its international treaty obligations and allow the UN.
중국이 국제 협약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고 유엔 난민기구에 탈북자 구출 활동을 허용하도록 국제사회가 중국을 압박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의 체포와 한 번의 강제 북송을 경험한 박지현 씨는 그로부터 10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당시의 악몽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밤에 자다가도 중국 공안에 잡히는 꿈, 또 북한에서 그 강제 노동하는 꿈, 그냥 계속 꾸고 자꾸 또 끼는 꿈, 자꾸 꾸거든요. 그래야 저희가 아무래도 한평생 갖고 가야 되는 그런 또 마음의 짐인 것 같아요.
박 씨는 모든 중국 내 탈북자들이 자신과 똑같은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중국 정부가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인정해 강제로 북한으로 돌려보내지 않도록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를 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백악관 앞에서 북한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끔찍한 인권 유린에도 불구하고 목소리를 낼 수 없는 북한 주민들을 대신해 북한 인권 참상을 고발하면서 이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한인 2세 학생들이 11일 워싱턴 백악관 앞에서 북한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미국 내 한인 기독교 단체인 북한의 자유를 위한 미주 한인교회 연합이 실시하는 여름 인턴회의 행사의 일환으로 열린 이날 집회에서 미국 각지에서 온 학생들은 북한의 끔찍한 인권 실상을 고발했습니다.
As we speak, millions of North Koreans are suffering and crying out for our help.
매튜 리 학생은 지금 이 순간에도 수백만의 북한 주민들이 고통 속에서 울고 있으며 수많은 북한의 고아들이 부모를 찾아 길거리를 헤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정권이 끝나는 날까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학생들은 탈북 여성들이 중국에서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As many North Korean women who like Joseph's sister are sold into forced marriages.
많은 북한 여성들이 중국에서 인신매매돼 강제 결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 인권법 재승인법과 북한 차단과 제재 현대화법 등이 의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힘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번 행사의 특별 연사로 초청된 탈북자 조셉 김 씨는 아직도 억압적이고 폐쇄적인 사회에 살고 있는 북한 주민들을 위해 노력하자고 말했습니다.
I hope that one day North Korean people also can have the type of freedom that we have today.
언젠가는 북한 주민들도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과 같은 자유를 누릴 수 있길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이날 집회를 마친 학생들은 백악관 주변을 행진하며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지난 2004년 발족된 미주한인교회연합 KCC는 2010년 이후 매년 워싱턴에서 북한 인권 행사를 열었고 올해로 8번째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행사 이틀째인 12일에는 국회의사당 서편 잔디밭에서 집회를 열고 연방 상하원 의원 등 다수의 연사들을 초청해 연설을 들을 예정입니다. 학생들은 이어 연방 상하원 의원의 사무실을 방문해 북한의 인권 실태를 설명하고 의원들의 견해를 듣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북한 노동자들이 러시아에서 노예 상태에서 일하고 있다고 미국 유력 언론이 현지 취재를 통해 보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노동자들은 뇌물을 주고서라도 러시아에서 일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현철 기자입니다.
러시아 극동 블라디보스토크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이 기본적으로 노예 상태에서 일하고 있다고 미국의 뉴욕타임스 신문이 12일 보도했습니다. 북한 노동자들을 고용한 한 러시아 업체 대표는 이 신문에 북한 노동자들이 아무런 불평 없이 장시간 노동을 하고 휴일에도 쉬지 않고 일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먹고 일하고 잠자는 것 외에 다른 활동은 안 하고 잠도 많이 자지 않는다며 그들이 기본적으로 노예 같은 상태에서 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문은 또 북한 노동자들이 한국으로 망명하는 것을 막기 위해 블라디보스토크 교외에 흩어져 있는 비좁은 숙소에서 집단 생활을 하며 현지 러시아인이나 외국인들과의 접촉이 금지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임금의 상당 부분을 북한 당국에 빼앗기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 노동자 수십 명을 고용한 한 회사 대표는 월급 가운데 정부에 압수당하는 금액이 2006년에는 월 17,000루블, 미화 285달러였지만 지금은 5만 루블, 미화로 841달러로 지난 10년 사이에 크게 증가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고용한 북한 노동자들 가운데 임금이 가장 높은 사람들은 월급의 절반 이상을 압수당하고 20, 30명의 노동자들을 관리하는 책임자가 일자리를 찾아준다는 명목으로 추가로 20% 정도를 가져간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열악한 노동환경과 임금 착취에도 불구하고 북한 노동자들은 당국자들에게 뇌물을 주고서라도 다시 블라디보스토크로 돌아와서 일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이번이 두 번째 러시아 파견인 한 노동자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외화를 버는 것이 좋다며 내년에 노동허가가 만료되면 북한에 돌아가야 하지만 다시 돌아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업체 대표는 북한 노동자들이 북한보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더 낮고 자유롭게 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뉴욕타임스는 북한 노동자들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환대를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일을 빨리 하면서도 임금이 높지 않고 매우 믿을만하다는 평판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한 건설회사는 웹사이트를 통해 북한 노동자들이 매우 열심히 일하고 휴식시간이 길지도 않으며 직무를 태만히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한국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정보센터가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를 인용해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가 약 5만 명으로 이들이 한 해 벌어들이는 외화가 적어도 1억 2천만 달러라고 전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북한에서 이른바 한류 돌풍의 주역 가운데 하나인 한국의 음악 그룹 엑소와 관련된 트윗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외부 인터넷 접속이 철저히 차단된 북한 주민이 보낸 것인지 주목됩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트위터 코리아가 최근 한국의 인기 음악 그룹 엑소 관련 트윗을 집계한 결과 북한에서도 해당 트윗 건수가 15건을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트위터는 인터넷 단문 전달 사이트로 트윗은 트위터에 글을 올리는 것을 뜻합니다. 엑소는 한국의 구인조 음악 그룹으로 한류 돌풍을 일으키며 전 세계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보여주. 트위터 코리아 측은 인기 그룹 엑소의 공식 트위터 계정이 만들어지자 이를 기념해 한국 시각으로 지난 9일 오전 8시부터 10일 오전 7시 45분까지 엑소 관련 트윗 건수를 집계해 이를 지도에 표시했습니다. 그 결과 집계된 1100만 건의 트윗 가운데 15개가 북한에서 나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트위터 코리아 측이 공개한 지도에 따르면 평양이나 함흥 같은 대도시뿐만 아니라 압록강 중국 접경지역인 신의주 그리고 함경북도 두만강 접경지역에서도 관련 트윗이 포착됐습니다. 그러나 해당 트윗이 북한 주민이 한 것인지 아니면 북한 안에 있는 외국인이 내보낸 것인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이 인터넷에 접속해 트위터를 사용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캐나다의 소셜미디어 관리 플랫폼인 후츠위트와 영국의 본부를 둔 국제 마케팅 업체 위아소셜은 올해 초 보고서에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인터넷 사회 연결망을 이용하는 북한인의 비율이 전체 조사 대상 213개 나라 가운데 최하위라고 밝힌 바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주로 내부 전산망의 일종인 인트라넷만이 가능하며 자유로운 외부 인터넷 접속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엑소를 아는 북한 주민들이 존재할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휴대용 기억장치 USB나 알판, DVD에 담긴 한국 영화나 드라마, 음악을 즐기는 북한 주민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한국에 망명한 태용호 전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는 최근 한 인터뷰에서 북한 사람 치고 한국 드라마나 영화, 한류 콘텐츠를 보지 않는 사람은 이제 거의 없다고 밝힌 바 있었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한반도 통일과 북한, 탈북자와 관련된 한국 내 움직임을 살펴보는 헬로우 서울입니다. 노인과 장애를 가진 탈북자들을 위한 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남북하나재단에서 자활사업장을 마련해 탈북자 가운데 특히 취약계층이 일할 수 있도록 의지를 북돋아주고 있는데요. 남북하나재단 자활사업단 제막식 현장을 서울에서 김미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남북하나재단 자활사업장 제막식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7월 11일 서울 노원구에 탈북자를 위한 남북하나재단 자활사업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남한에 정착한 탈북자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그리고 한부모 가정 여성 등 이른바 취업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또 이 안에서 함께 취미나 여가 활동을 하게 됩니다. 남북하나재단 노원 자활사업장 서정희 대표입니다.
탈북인들이 사실 이렇게 한국까지 들어오는 과정에 굉장히 어려움 많이 겪으면서 오시거든요. 특히 탈북 장애인하고 그다음에 60세 이상 노인들하고 그다음 한부모 가족 이런 분들은 이런 아픔들이 있잖아요. 혼자서 여기까지 애들 데리고 오는 과정에서 있었던 수많은 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이렇게 즐겁게 사시면서 갖고 있는 트라우마도 치유도 좀 하고 그런 부분들을 고심을 하다가 이번에도 저희가 하고 있는 내용이 재단 원하는 방향하고 같고 또 이렇게 추구하는 목적이 같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선정이 된 거예요.
남북하나재단에서는 지난 3일에는 서울 금천구에 1호 자활사업장 문을 열었습니다. 이번에 서울 노원구에서 마련된 자활사업장이 2호가 되는 건데요. 장애나 고령으로 취업활동이 어려운 탈북자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와 또 그 의지를 제공해준다는 측면에서 이 자활사업장은 의미가 크다고 서정희 대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인원이 일단은 15명 정도를 제안을 했어요. 그리고 해보고 앞으로 이제 확장해 나갈 건데 협력업체 사장님이 물건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거를 대량으로 보내주면 소포장을 해요. 그리고 일만 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나오셔서 이제 즐겁게 이제 또 사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아픔 같은 것도 어디가 얘기를 못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제 그런 상담소를 운영을 하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같이 이렇게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도 저희가 모색하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자활사업장
개소식 현장에서는 지역 관계자와 통일부 및 자활 지원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앞으로 이곳에서 더 많은 탈북자들이 안정적으로 일하고 희망을 키울 수 있기를 응원했습니다. 노원 자활 사업장에 일거리를 제공해주고 있는 한 기업 대표 박창식 씨는 탈북자들과 함께 더불어 사는 세상이야말로 통일을 준비하는 가장 첫걸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뭐 시간에 쫓기는 게 납품을 하고 그런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자리를 될 수 있으면 연장선으로 계속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무모한 생활 안 보내고 같이 나와서 같이 공동체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에요. 북한에서 넘어오신 분들이 다 좋은 직장 갖고 있고 안정된 생활을 해면은 그게 통일의 밑거름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내려오셔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오늘의 주인공들이신 참여자분들이십니다. 김신숙님. 네, 인사드리세요.
일도 하면서 소득도 올리고 또 고향의 같은 사람들끼리 함께 정도 나누면서 미래 꿈도 꿀 수 있게 된 탈북자들은 이 자활 사업장이 생겨 더없이 기쁘다고 이야기합니다.
좋다는 거는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래도 우리는 여전 나이가 있지 않아요. 아, 정말 너무 고맙지 이렇게. 탈북민들을 위해서 이 나이 드신 분들을 이렇게 조직해서 이런 데 하는 데 대해서 너무도 고맙게 생각하고 일거리가 떨어지지 않고 아무 일이든 우리 힘에 적당하게 그래도 계속 이렇게 출근해서 아침마다 이렇게 정말 이 나이에 아침에 어디 갈 수 있다는 게 너무도 감사하고 고맙고 그렇습니다.
또 혼자서 자식을 키우고 있는 한 탈북민은 아이를 키우면서 일할 곳이 마땅치 않았는데 이제 이곳에서 떳떳한 엄마로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애들이 많거든요. 예, 그래 자라는 애들한테 이 좋은 모습을 앞으로 저희 애들한테 보여주려고요. 저도 커서 고향 생각도 나고 하지만 여기 오면요. 고향 사람들하고 다 같이 만나서 같이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좋은 점, 나쁜 점 같이 다 나누고 어떻게 살까 이런 말도 같이 하고 하니까 너무도 속이 후련하고요. 예,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더 잘 살 것인가 하고서 많이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많은 탈북민들이 와서 그 뭐 노동도 하고 서로 대화도 나누면서 취재하는 그런 중요한 장으로서
한편 남북 하나재단에선 이 자활 사업장 운영을 통해서 장애인과 노인 계층의 탈북민들의 소득 확보는 물론이고 영양과 건강 그리고 문화 체험 활동 등 다양한 활동들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문을 여는 자활사업장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더 많은 자활사업장이 문을 열어서 탈북자들의 경제적인 자립과 안정적인 정착을 도울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미영입니다. The Voice of America.
여러분께서는 지금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나 제보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 분들은 중국과 태국에서 무료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 남기시거나 VOA 음성 사서함 미국 번호로 여러분의 의견을 전하실 수 있습니다. 의견 주신 제보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되고 제보하신 내용은 방송을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남기실 수 있는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신 다음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하시고 싶은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는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 00-800-500-12345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 001-800-500-12345 1-800-123-4545번입니다. 더욱 알차고 풍성한 방송을 위해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기다립니다. 또 방송 중인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24시간 언제든지 이용 가능한 전화 음성 메일에 청취자 여러분들의 다양한 이야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고난과 역경을 뒤로하고 미국에 정착한 난민들. 모든 것이 낯선 미국 땅에서 새로운 시작을 해야만 했던 사람들. 그들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When I came here, I couldn't speak English. No,
미국에 왔을 때 영어를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직업도 없었고 친구도 없었죠. 하지만 제겐 희망이 있었고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이제는 미국인으로 살아가는 이민자들의 이야기. 나는 미국인입니다. 매주 월요일 밤과 화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시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I am American.
I am American.
I am American.
I am American.
한국 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입니다. 북한 오늘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24도, 낮 기온은 32도입니다. 동해는 맑고 서해는 구름 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0.5에서 2m, 서해 0.5에서 1m 사이입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 구름 끼겠습니다. 평양 아침 기온 24도, 낮 최고 32도. 남포 아침 기온 24도, 낮 최고 32도입니다. 신의주 아침 기온 23도, 낮 기온 28도. 수풍 아침 최저 23도, 낮 최고 30도 예상됩니다. 중강 아침에는 21도, 낮엔 31도 예상됩니다. 황해도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해주 아침 기온 23도, 낮 최고 27도. 용현 아침에는 23도, 낮 최고 31도입니다. 개성 아침에는 23도, 낮에는 30도. 사리원 아침 최저 24도, 낮 최고 31도입니다. 함경남도, 함경북도 구름 끼겠습니다. 함흥 아침 기온 22도, 낮 최고 36도. 풍산 아침에는 13도, 낮에는 30도. 청진 아침 최저 21도, 낮 최고 31도입니다. 운기 아침 최저 20도, 낮 최고 29도 예상됩니다. 삼지연 아침 최저 13도, 낮 최고 26도입니다. 동해 맑고 서해 구름 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0.5에서 2m, 서해 0.5에서 1m 사이입니다. 7월 13일 목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VOA 세계의 뉴스가 이어집니다. 저는 지금까지 진행의 김현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희망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정부가 미한 자유무역협정 FTA 재협상 절차를 개시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로버트 라이트하우저 미 무역대표부 USR 대표는 12일 미한 FTA를 개정하는 협상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라이트하우저 대표는 또 오는 8월 워싱턴에서 미한 공동위원회 회담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무역대표부는 이는 무역 적자를 줄이고 미국 노동자들과 농부들에게 보다 나은 무역협정을 주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미한 자유무역협정 개정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엠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12일 프랑스로 떠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마크롱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시리아 사태와 대테러 문제, 미국과 프랑스의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백악관 고위관리가 밝혔습니다. 프랑스는 지난 2014년부터 미국이 주도하는 시라크와 이라크내 순위파 이슬람 무장세력 ISIL에 대한 공습작전을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ISIL의 사실상 수도인 라카에 대한 공습이 올해 대폭 강화되면서 이와 관련된 두 정상의 논의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두 정상은 미국의 기후변화 협약 탈퇴에 대한 첨예한 시각차를 드러낸 바 있어 이에 대한 논의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일 정상회담에 이어 14일에는 프랑스 혁명기념일인 바스티 유엔날 행사에도 참석할 계획입니다. 간암 말기 진단을 받고 가석방돼 병원에서 치료 중인 중국의 인권운동가 류 샤오비가 호흡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류 샤오버 치료를 맡고 있는 랴오닝성 선양 중국의대 부속 제1병원은 12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그가 호흡 곤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병원 측은 류 샤오버의 호흡기관에 튜브를 삽입할 것을 제안했지만 그의 가족이 이를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병원 측은 올해 61살인 류 샤오비가 신장 간 기능이 떨어지고 혈전이 생겨 고통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독일과 미국 등은 중국 당국에 류 샤오버의 출국을 허용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안겔라 메르켈 총리 대변인은 류 샤오버의 병세가 악화됐다는 소식에 크게 우려한다며 그가 독일에 올 경우 치료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류 샤오버 출국 허용 요구를 거부하며 류 씨는 중국 내에서 치료받는 것이 최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중국이 해외 첫 해군기지를 구축했습니다. 중국관영 신화통신은 중국인민해방군이 12일 출정식을 열고 병력을 실은 군함을 동아프리카 나라 지부티로 출발시켰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의 해외 군사기지는 이번이 처음으로 이 기지는 미군이 운영 중인 군사기지와 멀지 않은 곳에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화통신은 이번 군사기지 구축이 지부티 정부와의 우호적인 협상을 통해 결정이 내려졌으며 양국 국민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부티 군사기지가 아프리카 인근 해역의 해적 퇴치와 평화 유지, 인도주의 활동을 담당하게 되며 기지의 정식 명칭은 보급기지라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는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지난해 2월부터 지부티에 군사기지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해외 군사력을 넓히려는 시도로 분석했습니다. 크리스토퍼 레이 미 연방수사국 FBI 국장 지명자에 대한 인준청문회가 12일 워싱턴 의회에서 열렸습니다. 레이 국장 지명자는 이날 상원 법사위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FBI가 정치적으로 독립할 뿐만 아니라 법과 원칙 그리고 규정에 따라 공정한 수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홍기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또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